이제 마가복음 3장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13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어제 수요일 밤 저녁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제자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것도 아주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냥 어부들, 일상에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열두 지파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열두 제자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없는 것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가르쳐야 되죠. 제자를 세워야 되죠. 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또 소문 듣고 찾아온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시는 그 사역. 사실은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죠. 그래서 고치는 사역과 함께 끊임없이 병행하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고치는 것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병 고침으로 만족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고치는 사역. 그러니 눈코 틀새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소문에서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다. 이제 데리러 왔다 이런 말이죠. 미친 상태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친족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정신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이렇게 할 때 친족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일이겠죠. 본인들은 예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금 미쳤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 야, 좀 웬만히 하고 와서 좀 쉬고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가문의 명예도 있는데 하고 친족들이 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불신앙이었던 거죠. 마치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러지만 마가복음 8장 33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실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네. 방송이 안 된가요?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시려고 합시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마치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베드로도 했었고 이 예수님의 친족들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가장 그 무지한 자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믿는 것 같은데 가장 무지한 자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들은 언약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여튼 약속들도 있고 온갖 복은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그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예수님 나게 하셨던 그들에게는 언약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었고 하여튼 온갖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도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났다 해서 모태 신앙이라 해서 자연적으로 그들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전수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오히려 모태 신앙으로 난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아들들도 많고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 자녀들도 많고요. 오히려 그들이 안티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냥 당연히 우리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도 그랬지만 22절에 보면 서기관들도 또 마찬가지. 아 그가 바알세물이 지폈다고 귀신의 왕을 신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이 결과로 나타났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 받고 손 마른 자가 고침 받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고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그냥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지금 또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면서 이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 말씀 속에는 서로 분쟁하고서는 온전하게 설 수 없다. 가정이든지 또 교회든지 국가든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 나라치고 그 가정치고 그 교회 공동체치고 온전하게 서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죠.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탄의 왕국도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 26절에 보니까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탈하려면 결박하고 난 다음에 강탈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어제 수요일 밤 봤던 것처럼 사망진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을 영화로운 땅으로, 빛의 땅으로 바꾸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누가 방해하냐면 귀신이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쫓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결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그는 결박당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이 낙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귀신이 나간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흔히 구원파나 김기동 귀신론 또 뭐 예, 그 이제 뭐죠? 이초석 이런 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야. 그냥 중간에 떠드는 귀신 그게 없습니다. 그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탄이 가장해서 하는 일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돼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 씨나 이초석 씨 여기에서는 바로 그렇게 귀신이 사람이 죽은 영혼이 떠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쫓아내면 예, 구원 얻는 것이다 말인데 쫓아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은 쫓아내고 예수를 믿지 않냐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깨끗하게 하고 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쫓아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로 채우지 않냐면 더 많은 귀신이 찾아와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쫓아낸 그 10년 가운데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귀신을 힘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신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나라는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오늘 25절, 6절 말씀, 7절 말씀처럼 결박한 후에야 강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을 결박했다라는 이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신을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된 자요.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그들은 결박되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예,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세다 할지라도 그 세력은 예, 이제 다 결박된 존재니까 그 세력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우리는 더 강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그런 귀신의 역사를 결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물러간 그곳에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죄,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 해방죄가 뭘까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구속사역을 각 심령에 전달하시고 역사하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구원사역이다 이 말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소지한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뒤에 10절을 보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예수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그 사역을 부인하고 방해하는 것, 이게 성령 해방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지만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냐면 그를 인정하지 않냐면 그건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해방죄, 나는 혹시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았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주신 주님을 믿으면 이건 이미 성령의 해방죄가 아니에요. 그런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비록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도 하고 고민도 하고 왜 내가 예수 믿은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까라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생겼어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늘 주의 말씀 앞에 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은 성령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안 믿으면 성령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 것은 이 성령 모독한 자, 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지 않냐면 그건 성령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원히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우리는 어떤 죄도 사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냐고 성령 해방죄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3대 동일 신앙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결박하고 물리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누구인가 이제 31절에서 35절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이 육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동생들이 누구냐? 아니다. 봐라. 자, 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라고 34절 말하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혈연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아까 찬송 220장 부른 것처럼 혈연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주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은요, 그 가장이 책임지잖아요. 우리의 가장은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가정, 우리의 가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다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거야. 너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가족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니 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가 어찌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